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가 시리아 반군들에게 공습을 가하고 순항미사일까지 발사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옌스 슈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 참석에 앞서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어제 러시아가 ISIL이 아닌 다른 목표물들을 계속 타격하고 있다면서 이는 잘못된 전략이며 근본적인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시리아 내 ISIL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카스피해에 배치된 전함 4대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러시아군의 시리아 내전 개입 사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또 최근 시리아 공습에 나선 러시아 전투기들의 터키 영공 침범 문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가 운영하던 병원이 미군의 오폭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미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국경 없는 의사회 조앤 리우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표명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리우 회장에게 미 국방부가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철저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측은 그러나 미군 폭격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한 결혼식장이 사우디아라비아주도 아랍연합군으로 의심되는 공습을 받아 15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고 예멘 관리들과 현지 주민들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어젯밤 시아파 후티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다마르주 산반 지역의 한 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아랍연합군은 평소 이 지역에 공습을 집중해왔습니다. 아랍연합군은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홍해변의 한 결혼식장에 폭격을 가해 130여 명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 6개월간의 이 같은 공습 과정에서 1,100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난민 사태 등 일련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 전체가 단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에 나란히 참석해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들의 정착을 위해 협력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연설에서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유럽의 가치와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곤경을 피해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은 체류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도 난민 대책과 유로화 위기 등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단결하지 않으면 유럽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국민들에게 팔레스타인의 추가 폭력 사태에 극도의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당초 독일 방문 계획을 취소한 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여전히 테러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현재 테러 분자들과 폭도들, 선동자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동성지인 동예루살렘의 알아크사 사원, 즉 템플 마운트를 둘러싸고 양측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측이 자신들의 사원 방문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파병된 유엔 평화유지군 병사 한 명이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지난 6일 수도 방기에서 북쪽으로 50km가량 떨어진 다마라 마을을 이동 중이던 평화유지군 차량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괴한들의 총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공격을 맹비난하고 중앙아프리카 무장세력들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공격범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미국까지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미국의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I agree with the intel community that we asses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hey have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 제재 강화법이 미국 상원에 또 제출됐습니다. 남북한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최종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서쪽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먼 바다에서는 파도가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고 미군 고위 지휘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 코튼이 미 북부 사령관 겸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 사령관은 7일 미국 연구기관인 애틀란틱 카운슬 연설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I agree with the intel community that we asses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hey have the weapons, so they have the ability to miniaturize those weapons and they have the ability to put them on a
코튼이 사령관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로켓에 실어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이러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코튼이 사령관은 그러나 미군이 핵미사일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we're ready for him, and we're ready 24 hours a day. Should he be dumb enough to shoot something?
코튼이 사령관은 김정은이 미국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짓을 해도 우리는 24시간 대응할 준비가 됐다며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튼이 사령관은 아울러 미군이 현재 미사일 방어 체계를 현대화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튼이 사령관은 미사일을 한층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신형 센서와 레이더를 확보하고 미사일 방어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군 고위 지휘관들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었습니다. 미군 합참의장 지명자인 조셉 덤포드 해병대 사령관은 7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댐프시 미 합참의장도 지난 7월 2015 군사전략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불법 국가이며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최대 22개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7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15개에서 22개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북한이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 핵실험 때 사용하고 남은 플루토늄이 작년 말 기준으로 30 내지 34kg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2000년대 이후 우라늄 농축을 위해 원심불리기 만대 분량의 재료를 중국 등을 통해 사들였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에 또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2015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이 6일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소위원장인 코디 가드너 의원이 발의했으며 같은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리시 의원 그리고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올해 2월 하원에 7월 상원에 발의된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도록 법제화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략을 세우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자들을 제재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승인한 대북 추가 제재 행정명령과 미국을 목표로 한 사이버 공격에 연관된 개인이나 조직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조항에 포함해서 법제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무장관이 행정부의 현행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정부 부처 간 전면적 검토를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대안에는 구체적인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지시하에 국무장관이 유관 부처장들과 협의해서 유엔 회원국들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협력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과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노예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외교 전략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을 국무장관이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무부가 미국 시민들의 북한 여행을 제한하는 경고를 더 자주 발령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대북 제재와 관련해 법안은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확산, 사치품 조달, 검열, 인권 유린, 자금 세탁, 상품과 통화 위조, 사이버 테러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 비상경제권법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돈 세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 접근이 차단됩니다. 법안은 북한의 돈 세탁과 불법 활동을 돕는 개인 또는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 화물을 철저히 검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의 항구와 공항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선박과 비행기를 철저히 검색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가드너 의원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고 집중된 정책이 필요한데 행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법안에 포함된 새로운 제재들이 북한의 행동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고 마침내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통일된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주자인 루비오 의원은 미국은 현대판 강제 노동 수용소를 종식하기 위해서 김정은 독재 정권에 계속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오늘 남북 당국 간 후속회담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최종 대상자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남북 당국 간 회담과 관련해 남북 간 8.25 합의 이후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의 추진력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8.15 합의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필요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진전된 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 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대규모 상봉 문제 등은 북측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생사 확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사 확인 6만 명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조사가 끝난다면은 효율적으로 이산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남, 서신 교환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 장관은 이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현재로선 없다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할 최종 대상자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측 최종 대상자는 90명, 북측은 97명입니다. 상봉 대상자 가운데 최고령자는 한국 측은 98살 구상현 이석주 할아버지고 북측은 리용종 할아버지 등 3명이 88살입니다. 구상현 할아버지는 인민군으로 끌려갔다 포로로 한국에 내려와 남았고 이석주 할아버지도 인민군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해서 홀로 한국에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앞서 남북은 지난 5일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의 생사 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교환했습니다. 한국 측 이산가족 250명의 북측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결과 전체 70%인 176명만 생사가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56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북측 이산가족 200명 가운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사가 확인된 경우는 전체 70%인 141명으로 이 가운데 20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측이 지난 상봉 때와 달리 이번 최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국 측에서 생사 확인을 요청한 이산가족들의 정확한 사망 날짜를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한국의 이산가족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정확한 사망 날짜를 요청해 남북 적십자 회담 당시 북측에 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서 금강산 면회소에서 헤어진 가족을 만납니다. 먼저 20일부터 22일에는 북측 대상자 97명이 남측 가족을 만나며 24일부터 26일에는 한국 측 대상자 90명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납니다.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 2000년 이후 20번째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중국이 북핵 등 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더 많은 영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오늘 서울 주한미국 대사관저에서 한국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공유하는 믿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외교적, 경제적, 다자적 차원의 지렛대 효과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권력의 핵심인 조선노동당이 오는 10일로 창건 70주년을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 BOA는 두 차례 특집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북한 노동당의 현실과 과제를 살펴봅니다. 이현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 창건 78을 맞는 올해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당 창건 70주년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모든 부문에서 당의 영도와 전체 인민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의 힘을 실어주는 선군 정치를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노동당 중심의 통치체제로 전환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정치가 뒤로 밀려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대학원 대학교 김동엽 교수의 말입니다.
김정은식에 들어서는 실질적인 어떤 선군 정치가 아니라 명목상으로 선군 정치를 계승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노동당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하면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최용해 당비서가 군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에 기용된 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오래 활동한 황병서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황병서는 2013년 3월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한 뒤 한 달 만인 4월에는 상장에서 대장으로 그리고 차수로 고속 승진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군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에 올랐고 올해 4월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이 당 출신의 황병서를 그만큼 신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은 현재 김정은 포함해서 모두 3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병서가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김정은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북한 군부는 계속 힘을 잃고 있습니다. 북한의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은 올해 반당 반혁명죄로 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3년 반 동안 인민무력부장이 6번이나 교체되는 등 물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취약한 권력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군부를 약화시키면서 당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동당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노동당은 식량난과 에너지난, 물자난 등 여전히 심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유엔사나 세계식량계획 WFP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전체 인구의 66%에 해당되는 1,600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오공단 박사는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변화를 하자 하고서 말을 떠들지 않으면서 밑에 있는 소위 일반 시민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ilent revolution이랄까 일종의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노동당이 주도하는 김정은 정권은 또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 고립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은 일단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금융거래 제한과 무기 수출입 금지 등 다각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동맹국인 중국과도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같은 해 12월 장성택 처형 그리고 지난해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등을 거치면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박사는 껄끄러운 북중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당분간 어떤 현재와 같이 미묘한 긴장, 그런 점에서 중국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북쪽은 중국의 요구에 대해서 자주선을 내세우면서 일정의 거부감을 표현하는 이런 긴장과 어떤 경색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핵, 경제, 병진 노선도 문제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초 핵실험 성공을 바탕으로 병진 노선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핵무기 개발과 함께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방 세계는 북한의 병진 노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 개발을 하려면 북한 국내 총생산 GDP의 2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러면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말입니다.
That can't be done. And I venture to say that not only do leaders in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북한의 꿈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중국 지도부 역시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당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과 베트남, 쿠바의 공산당이 개혁과 개방,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21세기에도 권력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은 예를 들면서 사회주의적 집단 생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당도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이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또는 쿠바와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특집, 오늘은 노동당의 현실과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당에 대한 민심의 동향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시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숙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장성 계급장을 달고 다시 공석상에 등장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이처럼 부침을 거듭하는 인사 행태를 보이는 것은 권력 장악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수해 복구 작업을 벌인 라선시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김 제1위원장을 수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 국장은 김 제1위원장의 대규모 건설 사업의 책임자로 중용됐던 인물로 마식령 스키장과 아동병원, 평양 애유원 등 건설 사업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중장 계급을 달았었습니다. 그러나 평양 순안국제공항 신청사의 공사 책임을 맡은 지난해 11월 공항을 주체성과 민족성이 살아나게 건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질돼 가족들과 함께 양강도 지역 농장원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 국장이 이번에 공식 석상에 다시 등장한 것은 11개월 만으로 그의 정확한 직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중앙TV가 보도한 현지지도 영상에선 소장 계급장을 달고 김 제1위원장을 수행했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과거 김정일 시대에 많은 간부들이 그 혁명화 과정을 겪으면서 밑바닥에 내려갔다 다시 복귀한 것처럼 마운춘도 과거 있었던 뭐 잘못에 대해서 그동안 뭐 스스로 이제 반성하는 그 기간을 갖다가 이번에 다시 신임을 얻어 과거 자리로 완전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과거 위치로 복귀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중앙TV의 이번 김 제1위원장 현지 지도 보도에선 인민무력부의 강표영 부부장이 중장에서 상장으로 다시 진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부부장은 지난해 7월 김일성 주석 20주기를 맞아 열린 인민무력부 발표회에서 육군 상장으로 소개됐다가 지난 4월 김 제1위원장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때는 한 계급 낮은 중장 계급장을 달고 나타났습니다. 또 이에 앞서 조선중앙TV가 7일 방영한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축하문 채택 모임 영상에서는 행사에 참석한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상장 계급장을 달고 나타났습니다. 윤 부부장은 특히 지난 3년여간 무려 7차례나 계급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극심한 부침을 보였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인민무력부는 김 제1위원장이 벌여놓은 대규모 건설사업에 인력 동원 등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김 제1위원장이 사업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시로 해당 책임자를 인사조치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의 권력 엘리트들에 대한 이런 잦은 인사에 대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통치술을 넘어 일종의 권력 도취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이 집권 4년 차를 맞았지만 김일성과 김정일 두 선대 지도자들보다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인사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며 자신의 권위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아치우는 핵심적인 이유는 부하들이 직책이나 그 전문성 때문에 독자적인 권위를 갖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겁니다.
박 박사는 이런 인사 행태는 김 제1위원장의 개인적 성향과 독재체제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빈도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다음 주 미국 방문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와 관련한 협의 등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한민구 국방장관을 공식 수행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 관련 행사는 물론 미한 정상회담에서 안보 현안이 거론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 장관이 수행원에 포함된다고 해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도입 논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군 당국도 현재까지 미국 측과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장관의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답변 내용입니다.
사드 문제는 제가 군사적으로 판단을 해도 그럴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한 정상회담에서 한국 내 사드 배치가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기에 사드 문제는 현재 전혀 그 뭐 의제로서 거론될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안보협의회 SCM의 의제 등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국 측에 21개 기술의 원만한 이전 등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장관은 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 이전과 관련해 미국 국방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그 편지를 미 국방장관에게 보냈는데 그걸 답장을 그것이 조만간 오리라고 보는데 그걸 보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장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수행원으로 미국을 방문한다면 미 국방부인 펜타곤을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한 전례는 지난 2011년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 모두 세 차례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하원의원들이 다음 주로 예정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고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원의원 7명은 7일 하원 본회의장에서 특별 자유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은 지난 65년간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다며 두 나라 관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며 앞으로 다가올 역사적 기회를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맷 세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은 미한 동맹이 이제 북한의 위협에만 대처하는 수준을 넘어 경제발전과 다른 많은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찰스 랭글 민주당 하원의원은 1950년 한국전쟁 때 보병으로 참여했다고 말하고 잿더미 같은 가난한 나라가 지금 위대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세계의 지도국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마이크 혼다 의원은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성공적이고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의 로레타 산체스 의원, 제리 코넬리 의원, 그레이스 맹 의원이 박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등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예방접종을 위해 국제협력기구에 1,2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구는 오는 2020년까지 추가로 2,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6일 세계 백신 면역 연합에 앞으로 3년 동안 연간 4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용수 개발협력국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 백신 면역 연합 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정서 수정안에 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 300만 달러를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400만 달러로 지원액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은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백신을 구입해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지원해주는 민관 협력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73개 나라 5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예방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형 인플루엔자와 비형 간염, 소아마비, 설사병 등의 백신을 처방해 700만 명 이상의 영유아 사망을 예방했습니다. 특히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등 호흡기 질환과 폐렴균 등을 막는 혼합오가 백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 기구는 북한의 2002년부터 2014년까지 2,613만 달러 상당의 백신을 지원했습니다. 또 2020년까지 앞으로 5년간 2,800만 달러를 추가로 북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은 2000년 백신 보급 확대와 새로운 백신 개발로 아동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각국 정부와 민간 단체, 세계은행, 유니세프 등 국제 기구, 빌 게이츠 재단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의 핵심인 다기능 유상 배열 레이더의 공대공 모드 기술을 오는 2019년까지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정흥룡 소장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상 배열 레이더는 지난 2006년부터 개발 중이고 지금은 지상 시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기능 유상 배열 레이더는 전투기 기체 앞부분에 장착돼 적의 전투기를 식별하고 식별된 전투기와 공중전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입니다. 한국형 전투기는 오는 2025년까지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10명 중 2명만 정부가 주는 배급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서울대학교의 김병현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민들이 소득의 70 내지 90%를 장마당에서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부실한 통계로 국가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병현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북한의 통계 현상과 그 영향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이 남한이 북한보다 북한을 더 잘 안다 이런 취지의 글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어떤 나라를 잘 알기 위해서는 통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통계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혹은 그런 그 테크닉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국에 훨씬 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경제 통계가 그 국민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GDP 같은 것이죠. 근데 북한은 지금 아시는 대로 그 자기 스스로의 GDP를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가지 추정컨대 그 GDP를 만들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북한 같은 경우는 이 공식 경제와 그리고 또 시장 경제가 서로 공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대상으로 국민 소득을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북한 GDP를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뭐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비교적 일관성 있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를 잘 아는 한국이 통계가 없는 또 모르는 북한보다 북한을 더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교수님은 북한에서 배급량이 전체 소비의 24%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근거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북한의 배급량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 탈북자로부터 조사할 수 있고요.
네.
또 유엔 관련 기관의 이제 조사원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 오신 분들은 3만 명 되지 않습니까?
네.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탈북자를 잘 조사하면은 북한에서 배급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탈북자를 조사해서 그 북한에서 배급을 받은 뭐 경험이라든지 그 양 같은 걸 조사했고요. 그 데이터를 이제 북한의 인구를 가지고서 가중치를 두어서 가능하면 북한 전체의 그 배급량과 비슷하도록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한 24% 즉 그 평양 같은 경우는 평양 시민의 40%가량이 배급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네.
함경도 같은 경우는 좀 적습니다만 이것들을 이제 북한의 인구 구성을 가지고서 다시 이제 간추를 또 세보면 한 24% 정도 나왔습니다. 이 수치라는 것은 이제 그 유엔 등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북한 주민들은 한 400g, 500g씩 배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24%밖에 배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수의 북한 주민들이 그 배급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러면 북한에서 그 가용한 식량 중에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배급으로 가지 못하고 시장으로 빠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다시 말하면 상당 규모의 식량이 배급용 식량이 횡령되어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2009년에 실시한 이 화폐 개혁의 실패도 이 남한이 북한을 더 잘 아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저도 그 화폐 개혁을 보면서 상당히 의아스러웠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 공급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화폐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잘 몰랐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경제 원리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이 시장을 이렇게 그 좀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해서 국권과 신권을 100달러 교환하고 또 국권 중에 일정 부분 이상은 그게 몰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장에 들어가는 그 수요는 줄겠죠. 그럼 시장은 줄지만 문제는 그 주민들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줄면 동시에 공식 경제가 증가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식 경제에서 공급이 증가되는데 공식 경제의 공급 증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시장이 줄고 공식 경제가 늘지 않으면 사람들이 생활을 못하는 거죠. 따라서 그 시장 경제를 줄이기만 하고 공식 경제를 키우지 못한 그런 화폐 개혁 같은 경우는 실패했다고 보여졌고, 그리고 실제로 그 화폐 개혁 이후에 물가를 보시면 화폐 개혁 이전과 이후에 그 한번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서 지금은 그때보다 물가가 더 높거든요.
네.
그 말은 화폐 개혁이 시장을 줄이거나 물가를 잡거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장마당이 북한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장마당 경제가 북한 전체 경제 활동의 50%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네, 북한 전체 경제 활동이란 그 정의가 좀 내리기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만약에 북한 가구 소득의 몇 프로냐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합의하는 것은 북한의 가구 소득의 한 70 내지 90% 정도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티피컬한 가구가 버는 소득 중에서 한 70% 90%가 그 장마당에서 버는 것이죠.
네.
근데 만약 이것이 이제 북한 경제 정체라는 것이 북한의 국민 소득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북한의 시장 활동이 그 북한 GDP의 50%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과대 추정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 네.
이것은 이제 북한의 그 전체 그 부가치 중에서 절반 가량이 시장 활동에 이루어진다고 말한 것인데 그렇게 보기에는 북한의 시장 활동이란 것이 그렇게 부가치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좀 과대평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북한 경제에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북한은 지금 여러 가지 외화 소스가 있는데 외화 수입 소스 중에 하나가 그 러시아에 파견된 근로자들로부터는 수입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은 뭐 중국이나 또 중동, 러시아 등에 근로자 파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1인당 그 수입 많은 쪽이 러시아 파견 근로자입니다. 즉 러시아 근로자들이 그래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일종의 충성 자금으로 북한 정권에 바치게 되는데 러시아 경제가 나빠지고 루블의 가치가 이제 크게 떨어지면서 러시아 루블로 받은 돈의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네.
그 말은 실제로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그 달러 외화 수입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것은 북한 정권에 큰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 그 외화 수입에 상당히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네, 끝으로 북한 당국이 경제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북한이 스스로 이것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사회주의를 하다가 자본주의로 체제를 이행한 국가들, 그 국가들 예를 보더라도 국제기구들이 들어가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 네.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이것을 개선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남한이라든지 국제기구들 도움을 받아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 당국은 이 통계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이나 국제사회에 그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김병현 교수를 연결해서 북한 경제 통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는 어떤 것인지 더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중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 문제입니다. 국정 교과서로 만들 것인지 지금처럼 검정 체제를 거쳐 출판사별로 역사 교과서를 만들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 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한국의 야당과 대표 신문사들 그리고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주에 단일 국사 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국정화 추진과 또 반대를 주장하는 사회 각계의 성명과 회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국정화라는 것은 나라에서 한 가지 종류의 역사 교과서를 만든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는 출판사에서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것이 검정 체제를 통과해서 허가를 받으면 일선 학교가 자유롭게 그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자는 청와대와 정부,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의 역사 교과서가 많이 편향돼 있고 또 한국의 발전사를 폄훼하는 내용이 많아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의 검정 교과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시각은 기술하는 그 역사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단일화시키겠다는 것은 역사적 상상력이나 해석을 획일화하겠다는 그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정권에 따라서 역사적 기술을 달리해야겠느냐면서 이 아버지 전 박정희 대통령을 빗대어 말하는 것인데요. 친일 독재를 미화하려는 그런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적 단 한 가지의 주장과 입장만을 가지고 전 국민에게 역사를 주입시키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34개 나라 중에서도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시키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북한을 비롯해 스리랑카와 몽골, 베트남이 이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있다. 북한을 우리가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정자와 난자를 냉동 보관하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네.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그 직원 복지 차원에서 난임을 대비하는 난자 냉동 보관을 지원해준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보존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요.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의 그 임신을 도와주는 병원인 주요 난임 전문 병원에서도 가임력 보존 클리닉 뭐 이런 이름으로 난자와 정자의 냉동 보관 시설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관심을 가지는 젊은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도 늦어지는 이 만혼 현상이 그 이유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의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2.4세, 여자는 29.8세였습니다. 거의 서른이 되는 거죠.
네.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은 여성의 경우 평균 30.97세, 31살이었는데요. 35살이 넘으면 여성들은 이 난자 생산력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난임의 가능성, 염색체 이상이 생길 확률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에 건강한 난자 보관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젊은 나이에 좋은 질의 난자를 동결, 보존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혹시 임신을 시도할 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서 자신의 정자를 냉동 보관하는 일종의 보험 같은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남성들 역시도 젊은 나이에 아이를 가질수록 지능이 더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정자 냉동 보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사실입니다.
이 난자와 정자를 냉동 보관하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네, 병원에 따라서 뭐 채취하는 난자의 개수에 따라서 비용도 달라집니다. 일단 그 한국에 있는 그 의료보험 체계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좀 비싼 편인데요. 평균 5년간 난자를 보관하는 비용은 한국 돈으로 300만 원, 미화 한 $2,800 정도입니다. 정자는 20에서 40만 원, 미화 $180에서 $370 정도면 5년 동안 난자나 정자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군요.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소수 부족을 위한 한글 표기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군요.
네. 남아메리카의 토착 부족입니다. 아이마라 부족을 위한 한글 표기인데요. 서울대 권재일 교수가 이끄는 연구단이 지난 3년 동안 개발해서 완성한 것입니다. 문자가 없어서 스페인어를 빌려 말을 표기했던 아이마라족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말을 표기할 수 있는 한글 문자를 전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아이마라족, 특정 국가에만 사는 부족이 아닌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마라족은 약 30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데요. 남미의 볼리비아와 페루, 칠레 등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마라어 연구단에 따르면 이 아이마라어의 어순이나 문법이 한국어와 상당히 비슷하답니다. 지난 3년간 약 2,600여 개의 그 아이마라어 어휘 항목에 대한 음성 자료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했는데 의문과 어휘, 문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표기법과 의문 부호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민족의 문자 한글, 이 한국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말 표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한데 이 새로운 표기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네, 그 영어의 알파벳보다 한글 표기가 더 좋은 점이 있었답니다. 영어로는 유성음 B와 무성음 T 이 두 가지로 표기할 수 있었는데 반해서 한글로는 유성음인 비읍, 무성음 피읍, 그리고 유기음 땅비읍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랍니다. 단모음의 경우에는 한글에 아, 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다 표현할 수 있고요. 장모음은 아를 두 번 겹치고 우를 두 번 겹치고 이를 두 번 겹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그 잘 못하는 영어 발음 중에 R, L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한글보다 더 세분화된 발음의 경우는 리을을 쓰거나 아니면 쌍리을을 쓰는 그런 표기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네. 한글 문자를 다른 나라에 보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지아지아 쪽에게 그 한글 문자를 보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문자를 빌려 쓴다는 것은 국가나 그 민족적인 자부심과도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이 언어 연구와 문자 보급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개발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마라족에 대한 한글 문자 보급도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실생활에 한글 표기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컴퓨터와 그 모바일 기기용 한글 입력기 개발을 지금 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통신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시리아군이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받아서 반군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쿠바를 방문하고 개인 상업 활동을 더 많이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리아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러시아의 군사 개입으로 시리아 내전 사태가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지난주부터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공습에 나섰는데요. 그동안 수세에 놓였던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의 이런 지원에 힘입어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시리아 북서부에서 이 라타키아와 이 하마주 사이에 놓인 이 그하브 평원에서 어제부터 이틀째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반군이 점령한 지역인가요?
네,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여러 반군 조직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중에는 서방의 지원을 받는 온건파 반군도 있고 또 알카이다 등과 연결된 급진주의 세력들도 있는데요. 러시아는 시리아 군사 개입 후에 이곳에도 집중적인 공습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현지 반정부 활동가들은 러시아의 공습에 이어서 시리아 정부군이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도 반군에 대한 반격을 선언했다지요?
그렇습니다. 시리아군 총참모장이 시리아 국영 TV에 출연해서요. 러시아의 공격으로 반군의 전력이 크게 약화됐다면서 시리아군은 반군에 대한 광범위한 공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리아 국영TV는 정부군이 시리아 반군 점령지를 일부 탈환했다는 내용도 전했는데요. 하지만 반군들은 자신들의 반격으로 정부군이 탈환한 지역은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군들은 시리아 정부군이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서 공격했지만 대전차 미사일로 강력히 반격했다면서 탱크와 장갑차 여러 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고 주장했는데요. 반군들은 대전차 미사일로 시리아 정부군의 탱크 등을 공격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면서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공습에 이어서 지상군 병력과 중화기들을 시리아로 보내는 등 시리아 군사 개입을 확대하는 징후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더글러스 루트 나토 주재 미국 대사가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인데요. 러시아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500명의 해군 소속 보병들을 시리아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대대 규모인 1,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했다는 겁니다. 루트 대사는 또 러시아가 시리아로 보낸 중화기에는 최신형 탱크와 대포,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 요격 무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의 이런 군사 개입 확대는 비생산적인 것이라면서 시리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군이 시리아에서의 공습 문제를 조율할 거란 발표도 있었는데 논의에서 성과가 없었습니까?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습을 하고 또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순항미사일까지 동원해서 반군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자 미국은 러시아와 협력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루트 대사는 미국과 러시아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한 미군에 러시아에 대한 군사정보 제공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러시아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IL이 아니라 다른 목표들을 공격하는 잘못된 전략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러시아와 결코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와는 단순히 미군 조종사들이 시리아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논의만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이 러시아 전투기와 미군 전투기의 유발적인 이 충돌을 막기 위한 논의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 전투기가 실제로 시리아에서 러시아 전투기의 접근으로 항로를 변경한 일이 있었다고 하죠?
네, 미국 국방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위험할 정도로 접근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네. 이제 미군 전투기가 미리 항로를 바꾼 것인데요. 미군 소속 F-16 전투기 두 대가 터키 인시릴리 공군기지에서 이륙해서 시리아 동부 라카의 ISIL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비행 중이었는데요. 러시아 전투기 한 대를 발견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로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시리아에서 비행 중인 미군 무인기도 세 차례나 러시아 전투기와 마주쳤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군 관계자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자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무인기 주변에서 비행했을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리아 사태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상무장관이 쿠바를 방문했군요.
네,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이 쿠바를 방문하고요. 브루노 로드리게스 외교장관 등 이 고위 쿠바 당국자들과 만났는데요. 미국이 지난해 12월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 이제 지난달 존 케리 국무장관이 아바나에서 열린 미국 대사관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쿠바를 방문했고요. 이 관계 정상화 이후에 미국 장관급 인사가 쿠바를 방문한 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또 미국 상무장관이 쿠바를 방문한 건 지난 쿠바 공산화 이후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네. 자, 이 미국과 쿠바의 상무 관계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네.
이번에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프리츠커 장관은 쿠바 관계자들에게 미국에서 대쿠바 제재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의 이행 과정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프리츠커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 상업 활동을 더 많이 허용할 것을 쿠바 관리들에게 촉구했다. 또 쿠바 정부가 쿠바인들의 상업활동을 더 많이 허용하고 자유로운 여행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쿠바인들이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외국계 회사에도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쿠바 정부는 미국에 조속한 금수조치 해제를 요구해 왔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혹 없었나요?
프리츠 장관은 이번 이 쿠바 방문 중에도요, 미국 의회가 조속히 쿠바에 대한 금지 조치 해제를 위한 그런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를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다른 이 앞선 제재 완화 조치가 효과를 거두려면 앞서 촉구한 대로 쿠바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 네바다 주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